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어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선국으로도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바디메어입니다. 또 조금 지난 복음서가 중에서도 이 바디메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복음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2절에 누가 나옵니까? 예, 바디메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어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어가 눈을 떴다네.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율동으로도 많이 따라했던 이 복음성가의 이 불후의 명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릴 적부터 바디메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작 이 바디메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바디메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바디메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 그리고 도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 바디메어는 맹인 거지입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한 수를 더 떠서 이 바디메어는 구걸까지 하는 거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디메어는 참이 가장 불행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가장 낮은 위치, 가장 불행한 위치에 있는 이 바디메어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이 바디메어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어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는 한번 불렀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도 여러 번 불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듣고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어떠한 반응이 이어집니까? 4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말이 좋아서 잠잠하라고 표현되어 있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조용하지 못해? 조용하지 못해?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너같이 눈이 보이지 않고 구걸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런 말투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꾸짖으며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합니다.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볼수 있는 바디메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며 조용히 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 같으면은 주눅이 들만도 합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믿음, 혹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밖에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변을 둘러싼 그 혹독한 반응과 상황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는 이 바디메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을 들은 이 두 명의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은 혈류증 여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죄 있는 한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을 좀 살펴봄으로써 예수님밖에 없는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여인, 첫 번째 혈류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혈류증 여인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고쳐지겠다. 결국 예수님 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 혈류증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런 사회적인 관습이나 편견이나 사람들의 무시나 멸시 그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죄 있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해 이 죄 있는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우리는 보통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먼저 부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웁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곁에 서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울었든지 그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냅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 있는 여인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수군거림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바디메오, 혈류증 여인, 그리고 죄 지은 한 여인, 이 세 명은 예수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주변을 둘러싼 모든 불리한 환경들을 극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학력을 의지합니다. 잘 짜여진 시스템, 조직을 의지합니다. 내 주변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친구들,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좋은 환경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말고도 우리를 둘러싼 돈과 물질과 시스템과 사람과 친구와 환경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이 어르신들,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몇 달 되었습니다. 이 많은 어르신들과 노숙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드셨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바로 어제입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전도사님이 저에게 와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다른 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곳에서 5천원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니, 무슨 인도길, 무슨 이 집회길래 사람들이 다 글로 가나.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 반석인지 초석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사람이 인도하는 이단 집회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5천원을 준다고 하니까 다 글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분들 몇 달 동안 우리가 그렇게 잘해주고 예배드리고 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다 드셔놓고 5천원 준다고 하니까 다 글로 가버리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여유, 또 교회의 규모, 사이즈, 우리 교회가 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 중에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또 그것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조금만 힘들면 돈을 의지하고, 조금만 힘들면 사람을 의지하고, 조금만 힘들면 환경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교회로, 그리고 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곳으로, 더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으로, 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곳으로 다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밖에 없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님밖에 없는 믿음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런 예수님밖에 없는 믿음이란 이 말 자체가 좀 세련돼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 원색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원색적인 복음, 원색적인 믿음이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참 무식해 보이는 이 믿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세련된 것을 좋아합니다. 세련된 옷, 세련된 말투, 세련된 생활. 그래서 복음도 세련되지기를 원합니다. 세련된 기독교를 좋아합니다. 세련된 기독교 문화를 좋아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정말 이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믿음 이러면은 정말 무식하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련미를 찾고 우아한 말을 하고 우아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수많은 이단들에게 우리들의 자리를 다 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와 오늘입니다. 어르신들과 그리고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사형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죄가 우리들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내용, 이 사형리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 내용을 하면은 얼마나 재미없고 또 얼마나 딱딱한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들었던 말씀이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내내 주무신 어르신들 딱딱한 내용에 힘들어하는 표정들이 많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틀 동안 일부러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왜요?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고 복음 그 자체만을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복음으로 예수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이런 마음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밖에 없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 바디메어 행동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디메어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눈에 띄는 행동들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 중에서 바디메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바디메오가 부딪혀야 했던 어려움, 장애물이 뭡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는 것을 막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경멸과 윽박지름이 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이 방해물에 부딪히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주눅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전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더 크게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바디메오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어려움과 장애물에 부딪힐 때 더 적극적인 자세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제가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군대에서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아마 유격훈련일 겁니다.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유격훈련 받으면서 참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몇 주 동안 이 훈련장에 텐트를 치고 훈련을 받습니다. 참 힘듭니다. 근데 이 훈련장에서 훈련생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조교입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이 눈동자도 보이지 않는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훈련 조교입니다. 이 훈련 조교의 말 한마디에 훈련생들이 죽고 사는 겁니다. 훈련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할 때 한 조교가 이 훈련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 조교가 훈련생들에게 했던 그 말이 제 귀에 생생합니다. 힘들수록 더 악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약해지지 말고 힘들수록 더 악을 쓰고 소리 지르면서 훈련을 받으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 당시 참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받으면서 힘들 때마다 그 조교가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훈련 받았습니다. 힘들수록 더 악을 쓰고 더 소리를 지르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대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괴로운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 조교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힘들수록 더 악을 써라. 이 말을 기억하면서 힘든 일과 어려운 일 앞에서 약해지려고 하는 제 자신을 다스리면서 상황을 대처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앞에서, 괴로운 상황 앞에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지 많은 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를 환영하기보다는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듯이 우리를 짓누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자세가 뭡니까? 바디메오와 같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뚫고 나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그냥 방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힘들수록 더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 또 교회적으로 있는 수많은 문제, 그거 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한번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다, 힘들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약한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의 이 꾸짖음에 예수님께 한 번 더 소리 지는 것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보이지 않던 자신의 이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짖었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려움과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힘든 일이 있으면은 포기하려고 하는 이 습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꾸역꾸역 우리가 가다 보면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마라톤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야 이제 나는 이제 뛰는 것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일 교회에 와서 사역하면서 정말 제 팔자에도 없는 이 마라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마라톤 하면 참 힘듭니다. 계속 뛰다 보면은 내가 도대체 왜 여기서 이렇게 뛰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듭니다. 근데 마라톤을 몇 번 해보니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이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뜁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 힘들잖아. 포기해. 너 지금 왜 뛰고 있어? 다리도 아프고 숨도 가빠오니까 너 못 뛰어. 포기해.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꼭 어떤 지점에 도달하면은 그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반환점을 돌아서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길을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계속 누르고 달리다 보면은 어느새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말해줍니까? 조금만 참고 포기하지 않고 달리다 보면은 다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지점들만 잘 넘기면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 완주하고 승리의 여유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 같이 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의 행동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가에 대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볼 수 없는 이 바디메오의 생생한 모습을 마가복음에서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겉옷은 일교차가 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이불을 역할을 하는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인 바디메오에게 하나밖에 없는 매우 소중한 거였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다가갈 때 이 겉옷이 거추장스러웠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만나는데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미련 없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 겉옷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뛰어일어납니다. 점프한 겁니다. 마치 스프링이 막 튀어오르듯이 예수님께서 오라고 할 때 겉옷을 내버리고 그 자리에서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뛰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름에 미련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보이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미련 없이 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바디메오 행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순수한 원한과 또 바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가가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51절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단한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단한 대화입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의미 있는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1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나기 직전에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요구합니다. 10장 35절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그 질문 그대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바디모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명이 원하는 게 뭡니까? 좋은 자리 달라는 겁니다. 두 명의 제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먼저 자신들이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좋은 자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이것 이 요구들이 얼마나 순수하지 못한 바람이고 요구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자기 욕심과 욕망과 자기 계산들이 가득한 이 요구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똑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디메오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야고보 요한과 같이 좋은 자리 달라고 말합니까? 성공하게 해달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돈을 달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바디메오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구, 그리고 또 어떠한 자신의 욕심과 계산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바람, 원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질문으로 다른 요구와 반응을 보이는 이 두 부류를 마가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바디모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이 가장 순수한 바람과 기도 제목과 원함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교구에 췌장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님 한 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극구 부인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건강하시던 분이 그리고 그 자신만만하시는 분이 췌장암 말기라는 병원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입원하고 나서도 절대로 약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의 그 모든 고집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분에게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저와 전도사님 그리고 이 예친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한 분과 같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병원 침대에서 우리를 반겨주는지 모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성경을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고 성경을 읽는 재미에 완전히 푹 빠져서 사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성도님과 함께 병문을 하면서 나눴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바디메오의 말씀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성도님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이 뭡니까?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다른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원하지도 성공을 요구하지도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바로 눈이 떠지는 겁니다. 성도님, 예수님께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바로 병이 고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단순하고 순수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참 많이 우셨습니다. 저는 이 성도님이 우시는 이 눈물과 울음이 참 순수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다른 어떤 이익과 계산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기도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욕심이 들어가 있는 요구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온갖 얄팍한 계산과 이익과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옷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온갖 오물처럼 우리들의 이 바람과 원함에도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들이 덕지덕지 막 묻어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기를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가장 순수한 바람과 기도 제목과 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갖 오물들로 뒤엉켜져 있는 나의 기도와 또 마음들을 순수하게 정화시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바디메어 이 모습입니다. 5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바디메어의 치료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행동들을 세 명의 복음서 저자들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어에게 어떤 명령도 또 말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바디메어에게 바디메어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만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맹인된 바디메오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조금 다릅니다. 보라라고 합니다. 봐라 네 눈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 출신인 누가는 바디메오의 눈의 치료 또 바디메오 개인의 치료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와 달리 마가는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바디메오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바디메오는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52절 후반부를 보면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눈이 고쳐지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의 중심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바디메오에 대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이 큐티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디메오를 설명하는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에 선 바디메오.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구걸하는 거지였지만 마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제자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이 복음의 중심에 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 이야기가 왜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죽음과 또 부활을 얘기하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갑자기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흐름이 끊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적인 순서상으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이 마가의 저자의 의도가 마가복음의 이 바디메오의 본문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이 8장 이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에서 나누는 대화들을 봅니다. 그리고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길에서 나누는 대화와 만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잘 못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다.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야고보와 요한은 나는 주의 우편에 저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이 무리한 요구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툽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유능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을 지킨, 계명을 지킨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부자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신앙도 좋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결국 어떻습니까?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재물 때문에 근심이 있어서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길을 그냥 가버립니다.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다운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찾아왔지만 그도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결국 누가 참다운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게 맹인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였던 겁니다. 고침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바디메오가 제자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길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바디메오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참모습을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지만은 또한 복음의 중심에 선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이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위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가장 불행한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위치,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참 제자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위치에 있지만 복음의 중심에선 이 바디메오와 같이 여러분들도 복음의 중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디메오의 예수님밖에 없는 이 믿음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여서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주님을 부르짖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 가지기 바랍니다. 또한 즉각적인 순종과 세상적인 욕심과 계산이 없는 순수한 발행과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장 불행한 위치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름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참다운 제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중심에 센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